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극도로 줄이시고 세약해 계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유혹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성령에게 이끌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복음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철저히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케 되셨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의 생활, 모진 고난과 핍박의 과정 역시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과 준비 아래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하심을 경험하신 이후에 그 감동의 상태 그대로 광야를 경험하시고 있는 것이죠. 좀 우리의 기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뭔가 삶을 변혁할 만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광야, 사막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고독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과 고난의 현장인 광야의 길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고 유익한 환경에서만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광야, 시험과 유혹의 현장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오늘의 광야와 오늘의 어려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을 걸어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광야로 이끄셨던 분은 누구시죠? 제가 혼자 하려니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고 시험은 또 누가 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할이죠. 디아블로라는 단어를 쓰죠. 비방자, 중상자라는 이 존재인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여 기도하면 그 후에 사단이 자신에게 와서 시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는 부정사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험이 제3자에 의해서 예수님께 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죄로 오염시켜 그 권세를 잡은 사단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신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유혹을 극복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40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금식하였던 그 기간도 40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기간도 40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한 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이 없다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신앙이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시험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혹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영어에 가정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뭐뭐시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능한 것처럼 할 때 그 전제하는 화법이 바로 이 가정법이죠. 예수님이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여서 마귀는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그 방향성을 그릇된 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마귀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적인 힘을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떡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 엄지 손가락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접시만큼 타원형의 모습,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떡을 가리킬 때 이 아르토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특권 의식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굶주림을 해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셨으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논리적인 그 마귀의 함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좀 다르십니다.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올무에 전혀 마귀의 그 논리와 마귀의 그 꿰임 가운데 빠져들지 않으시고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가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단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동원하여서 신앙을 동원하여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욕심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에 주목하고 기적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힘든 현실을 바꾸는 떡을 주는 것이 종교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세속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와 이 죄로 말미암아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기적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죽으셔야만이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앞에 있는 떡덩이를 육신의 것, 뒤에 것을 말씀을 영의 세계라고 예표하는 것으로 떡은 나쁜 것이고 말씀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이런 이분법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떡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먹거리들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의복과 아파트와 자동차와 문화생활과 우리의 가져다주는 행복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아르토스입니다. 얼마 전에 뇌과학자가 쓴 그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저자가 로마의 그 멸망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로마는 처음에 공화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 존재했습니다. 군인들은 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중산층인 군인들은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중산층 역시도 본래 직업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군대는 항상 봄에 출정하여서 가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하려면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이탈리아에서 전쟁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6개월 후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범위가 영국과 중동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동수단으로 6개월 안에 영국에서 로마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자그만치 5에서 6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산층 남자들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5, 6년 동안 수입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월급도 너무나 형편없었던 것이죠. 당시의 사회구조상 여자들만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지기 시작했고 빚이 늘어나 땅을 팔아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팔았는가? 이 땅을 산 사람들은 바로 세넥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넥스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나이든 돈 많은 노인들입니다. 세넥스가 땅을 사고 중산층은 계속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축도 팔다가 더 이상 팔 게 없다 보니까 몸종이 되었습니다. 5, 6년 만에 남자들이 돌아와 보니 땅과 집, 가축도 없고 아내와 딸들도 몸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 수백만 명의 노예가 발생했습니다. 노예들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노예가 도맡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상할 때 세계도 정복하고 노예가 수백만 명이나 되니 돈도 많고 편하게 잘 살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는 적절히 분배되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노예를 통해서 얻게 된 생산성과 부는 로마의 극히 일부 사람들, 바로 수천 명의 세넥스에게만은 주어졌습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개인이 한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로마에서 블록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처럼 몸종처럼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로마의 시민의 반 이상은 실질적인 실업자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AI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발달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이미 2000년 전 로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험한 일은 노예들의 목이고 중산층들은 출세할 수도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폭동이 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민을 국가가 먹여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1년에 한 사람당 돼지고기 몇 킬로그램, 와인과 올리브유 몇 리터, 밀가루 몇 포대를 주면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또 여기서 국가는 시간이 많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서커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로마의 유적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입니다. 콜로세움, 목욕탕, 이 모든 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무료였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콜로세움에서 잔인한 이 검투사들의 그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가는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산층들을 먹고 살게 해주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엔터테인먼트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만들어내고 세상 나라가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로마가 망할 때 빵과 서커스만 주면 정치에 관심 없이 다 따라온다고 하여서 비꼬기 위해서 빵과 서커스가 바로 로마 멸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빵과 서커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은유법의 하나인 제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네도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떡과 말씀도 바로 제유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유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체를 부분으로 만들고 부분을 표현하여서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제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물의 전체와 특수성을 가지고 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흔히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손일까요? 이 손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유법입니다. 손이 그냥 육신의 손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 전체를 뜻할 때 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떡 속에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갈망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는 떡, 자동차, 아파트, 멋진 핸드백, 미술 작품, 행복,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가치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떡을 추구하는 가치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떡이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떡이라는 아르토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떡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거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기도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날그날 매일 주어지는 오늘을 위해서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성경 전체에서 불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어떠한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이라는 가치 정말 중요하다라고 너무나 중요한 그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성만찬도 했지만 떡과 잔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이러한 예화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이 떡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떡이라는 개념에 확장된 개념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떡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은 사람과 오병이어를 먹었던 육신의 떡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떡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간구하고 떡을 추구하는 가치를 살아가는 것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떡을 위해서 간구하고 떡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는 떡을 위해서 너희가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떡보다 우리 생에 가장 너무나 중요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not A, but B가 아닌 것이죠. 떡은 무조건 아니고 말씀만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떡의 가치들이 참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결정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말씀의 순종,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의 요구,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의한 기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죽으셔야만이 진정한 영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기를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2018년 새해의 시작, 첫 주일 찬양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세상적 기준의 세속적 가치의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고 기대하고 사모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다 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